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시간 허락해 주셔서 고린도후서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모이게 하시고 또 저희들 마음을 열어주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또 묵상과 깨달음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러면 오늘은 고린도후서 공부 벌써 여덟 번째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5장을 볼 텐데요. 5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그 남미영 교우님 괜찮으시면 1절부터 5절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립이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얻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 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을 얘기하는데, 아시는 대로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우리의 육신을 가리키죠. 저희가 지금 입고 있는 몸, 육체를 가리키는데요. 이것과 대비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천국에서 예비하고 계신 부활의 몸을 가리킵니다. 예, 박명균님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이 몸과, 지금 육신의 몸과 또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부활의 몸, 이것을 대비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걸 생각해야 되는지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먼저,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이고,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삶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삶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무너질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장막집이 무너질 날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육신이 죽고, 그때 우리의 육신은 죽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즉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다음부터는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언약 백성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즉시 가게 되는 거죠. 이제 손으로 지은 이 세상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집,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기다리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 육신은 이 땅에 있고 영혼만 하나님 앞에 즉시 가게 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장차 이루어질 그 부활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 부활이 있으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그때 그 영혼이 입게 되는 때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 바울은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몸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썩어져 가는 몸이 아니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받을 부활의 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탄식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장차,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드신 새로운 장막, 부활의 몸이다. 그래서 부활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말씀하신 1절에 관한 묵상인데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지금 몸이 죽고 썩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영원토록 몸이 없는 상태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시는 대로 몸 역시, 육신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이제 완전하게 될 날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몸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입고 있을 부활의 몸을 예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계속해서 이게 나오는 벗은 자들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3절에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 얘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가 벗은 자들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입은 자들로 발견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몸, 그러니까 육신과 영혼 두 요소가 있는데 그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고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날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먼저 새롭게 되었고 이미 그런데 그 영혼이 이 육신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다가 이 육신도 장차 새롭게 될 날이 이를 때 새롭게 된 영혼과 새롭게 된 몸이 합쳐져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사람이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완성되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창조는 결국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날 완전히 성취가 되는 거죠. 이 땅에 지금 사는 삶은 지금 잠깐 있는 장막집을 입고 사는 삶인데 그 장막집은 썩어져 가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런 것들을 알고 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지금 몸이 편찮으신 분 계세요? 요즘 건강하신가요? 혹시 몸에 어디가 아프신 곳이 있으시면 바울과 똑같이 소망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나는 이가 아프고 팔이 아프고 막 관절이 쑤시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절망스러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로 하여금 지금 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활의 몸을 기다리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썩어지는 몸, 낡아지는 겉사람을 입고 살 때 탄식하며 간구하는 것은 요것을 저희가 좀 계속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데 지금 이 세상에서의 고난이 덜해지기를 위해 탄식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 장차 입을 부활의 몸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탄식과 간구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그 계기가 기도를 하게 되는 시간에 기도하는 내용은 결국에 가서는 지금 내가 앓고 있는 병이 낫기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괴로움이 덜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 삶을 간절히 기다리는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 그 기도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내가 바라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의 지금 삶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장차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이루어질 완성된 부활의 몸을 입을 그날을 바라보면서 간구하고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윤선민 교회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그때가 되면 지금 입고 있는 몸, 지금 경험하는 이 세상에서의 삶과 고난이 영생의 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삼킴받을 것입니다. 지금은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바라는 것은 내가 지금 앓고 있는 몸이 낫기를 궁극적으로 바라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몸이 아니라 썩어져가는 이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몸을 또 그 나라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지금 이 땅의 삶 가운데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주신 그러면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삶을 잘 살게 하려고 성령님을 주신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견디면서 장차 올 삶을 기대하고 바라도록 저희 마음을 이끄시기 위해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죠. 그 성령님이 보증하시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복을 보증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겉사람의 장막을 입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고난을 경험할 때 쓰러지지 않도록 인내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저희가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묵상한 내용인데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하면서 바울이 얘기한 내용들인데, 결국에 가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어진 것을 붙들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죠. 몇 가지 생각해 보시면,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시죠? 혹시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혹시 좀 이해하기 힘드신 것이나 그런 게 있었나요? 다 괜찮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요즘 어떤 몸을 소망하고 있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몸을 얻기 위해 우리는 무엇에 힘쓰고 있나? 여러분이 힘쓰시고 계시는, 소망하고 있는 몸은 지금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이 장막집이, 이 몸이 건강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계신가요? 혹시 이 중에 내 몸이 건강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러신 분 계세요? 운동 안 하시는 분 계세요? 운동 하시는 분 계세요? 운동 하시니까 어떠세요? 하시는 분들은.
좋습니다.
운동하셨군요. 네. 그러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얘기가, 운동하지 말고 어차피 이 땅에서의 장막은 상관없으니까 운동하지 말아라, 내 몸을 지키지 말아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몸을 잘 갖고 와야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몸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장차 입게 될 부활의 몸을 소망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어떤 것에 힘쓰고 계세요?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신가요? 그러면 그 노력만큼, 그 좋은 건강한 몸을 가지기 위해 생각하는 만큼, 아니 그거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부활의 몸을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고 있나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줄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이 몸을 가지고 계속 씨름하는 삶을 살게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몸을 하루바삐 입을 수 있도록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혹시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게두 번째 파트인데요. 그 몸을 얻기 위해,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해 우리가 힘쓸 것이 있나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잘하면 더 좋은 몸 주시고 잘 못하면 좀덜 좋은 몸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해 이 땅에서 내가 바라고 또 힘써야 될 것이 혹시 있을까요?
첫 번째, 이제 목사님이 말씀, 건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저희 다시는 주님의 성전이잖아요.
네.
성전이니까는 영육간에 강건해야지.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거고. 그러니까는,
네.
성전이니까 아름답고 깨끗하고 건강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음식도 이제 먹게 되고 운동도
네.
하게
네.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목적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겉으로 순결한 삶 살려고 주님께서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삶 속에서 살다 보면은 지난주일날 목사님이 사교 시간에 뭐 소리 지르고 싸웠냐고 그 말씀 하시는데 좀 뜨끔했어요. 제가 조금 그래서 소리 지르고 싸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아이고 목사님이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 보셨나 보다.
본적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주님 앞에 주님과 더 가까이 와졌어요.
네.
그리고 좀 주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거는 물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이 땅에 살면서도
네.
우리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좀 이기주의자지만은 천국 가는 게 목적인데 그렇게 살려면은
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죽으라고 순종을 하면서 거룩한 삶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쳐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는 못 살더라도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정말 저는 삶,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그거거든요.
네.
너무 심해가지고 저희 전 남편하고도 좀 싸우고 그러는데 조금 영이 안 맞고 좀 그래가지고 좀 많이 조금 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걸 제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저기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에게 주신 삶을 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이제 막 싸워야 되는데, 근데 그것에 힘쓰면서도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런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결국에 우리가 어떻게 그 싸움을 건강하게 싸울 수 있는 힘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결국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우리의 시선을 늘 하늘나라에, 또는 하나님이 가지고 들어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인데요. 우리의 소망이 정말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건데, 그러면 좀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요즘 무엇 때문에 탄식하는가? 여러분이 한숨을 내쉬거나 정말 이렇게 바라는 그런 적이 있으세요, 요즘? 요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게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무엇 때문에 탄식하는가? 탄식하는 거 없어요? 그럼 이건 어떠세요?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을 의지하는가?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보고, 내삶 속에서 어떤 것을 보자, 아,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그냥 이렇게 꿈만 같은 허공을 잡는 소리가 아니고, 진짜, 아,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이고, 언젠가는 내가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더욱 마음에 확신이 더 생기는 나의 지금 삶의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마음의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커져가고 계십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 생각을 가지고 그 6절부터 10절 말씀 보면서 좀더 볼게요.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세영자매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그랬는데요. 담대하다. 생각해 보면 바울은 우리가 항상 담대하다고 하는데 담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보면 지금 이 땅에서 입고 있는 그 육신의 장막,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삶이 굉장히 궁핍하고 어려우면 담대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의 삶, 지금 입고 있는 육신의 평안함에 있지 않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의 영원한 집, 부활의 몸과 영원한 한인 나라에 있기 때문에 담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돈이 아예 없고, 돈이 없으면 없을수록 마음이 위축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그 궁핍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될수 있는 이유는 나의 생각이 지금 있는 육신이 얼마나 평안한가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의 영원한 집, 부활의 몸과 영원한 한인 나라에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다는 거란 말이죠.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한인 나라의 모든 소망을 두고 그 관점에서 이 세상에서의 나그네 삶을 생각하고 있는 바울은 지금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지금 이 시간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알고 있다 그래요. 지금 나의 삶이 주님과 따로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물론 영적으로 볼 때는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장차 임할 나라를 생각할 때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육체를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함께함은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희가 보통 이런 생각 많이 안할수 있는데, 천국이 이 땅에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육신이 새롭게 된 눈으로 예수님이라는 분을 이제 보게 될 거란 말이죠. 지금은 제2계명에 따라서 저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상상하며 어떤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거나 그런 형상을 만들어서 십자가에다 올려놓고서 막 이렇게 경배하는 것은 우상숭배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때에 진짜 예수님의 육신을 보게 되는 일은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언젠지 모르지만 언젠가 주님과 그렇게 육신적으로 함께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시지만 영적으로 계시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게 계시는 거고 지금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주와 따로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제가 늘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셔라고만 생각했지, 진짜 주님과 함께 있을 날은 앞으로 미래에 있다라는 생각을 아직 저는 종종 못 하는데, 실제로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을 누리는 것은 장차 주님과 함께 할그 교제에 비하면 정말, 정말 소소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와 함께 있지 않고 주와 따로 있다고 지금 이 땅의 삶을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해도 주와 따로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삶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삶은 눈으로 보는 것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기준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걸 말한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지금 이거 이 시간이 아니라 장차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내 마음이 다가 있으면 그러면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삶을 살 때 삶은 내 몸은 여기서 살면서 사람들 보고 여기서 일하고 막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근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고 기준이 되는 것은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이 말,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알게 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지를 우리가 상상하면서 그곳에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 오시기 전에 이제 몇 달 후면 이민가 이런 거 결정됐을 때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그때 제가는 90년도에 이민하는데요. 제가 중학교 이제 3학년 끝날 무렵쯤에 제 아버지가 드디어 고모들 통해서 신청했던 그 형제 초청이 7년인가 8년 만에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반에 어떤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걔도 미국에 이민 가게 된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근데 걔가요 그때부터 모든 걸 다 손에서 놨어요. 공부니 뭐니 다 놓고 원래부터 공부를 잘 안 했지만 어쨌거나 다 놨어요. 다 놓고선 나 이제 미국 간다 아메리카다 그러면서 그냥 퍼프 놓은 거예요.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있을 것 때문에 지금 있는 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사는 삶에서 그렇게 노후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의 마인드는 우리의 생각은 지금 장차 살게 될 그 나라에 다 꽂혀 있어야 된다는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기준에 따라서 지금 눈에 보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의 삶을 사는 것은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고달프고 힘든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땅에서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죽어서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즉시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면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에 따라 육신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던 고달픈 삶에서 영혼의 눈으로 주님을 보며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는 영광스러운 삶을 바로 살게 되기 때문이다. 지금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의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생각해 보자면 지금 이런 바울의 이런 묵상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죽으면 나의 영혼은 바로 당장 주님 앞에 그 순간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가게 되는 영혼의 상태가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막 고군분투하며 사는 삶보다 훨씬 좋은 삶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죽어도 좋다가 아니라 죽으면 더 좋다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가 아니라 죽으면 더 좋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 담대하게 되고 물론 그것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새롭게 되어서 하늘에서 준비하신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저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하늘에 우리 영혼이 가서 하나님 앞에 살게 되는 그 삶은 그것도 지금 이 땅에서의 삶에 비하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은 그 앞으로 더 미래에 있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부활의 몸과 우리 영혼을 합쳐 주실 그날에 비하면 그가 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썩어져 가는 몸을 입고 이 땅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사는 삶에 비하면 더 편안하고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
목사님,
삶을 언제까지 살수 있을지, 예, 말씀하세요.
이거 전에 슬라이드 딱한 번만 다시
네,
보여주시고요.
여기요.
이거 전에 거요.
이거 전에요?
엄마?
잠깐만.
또 전으로 갈까요?
아니요, 잠깐만요. 그 다음 건.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죄송해요. 네, 감사합니다.
뭐
네, 일단
하실
됐어요.
말씀 없어요? 아, 그래서 근데 생각해 보면 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언제까지 살수 있을지, 언제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지는 이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더 좋다고 내가 막 죽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주어진 삶 속에서 만족하며 기쁘게 살려고 합니다. 몸으로 있든지 몸을 떠나 주님 앞에 가든지 그것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지금이든 나중이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을 바울은 지금 살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 각각의 사람들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바에 따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것은 결국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살게 되는 삶이 더 영광스럽고 좋은 것이라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삶이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죠. 지금 삶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나아가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 각각의 사람들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바에 따라 받게 되는 보응의 또는 보상의 날이 있다는 거죠. 그때 바울은 그 심판대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때 그것에 대해 주님이 후회해 주실 상급이 있다는 거죠. 그 상급이 무엇인지는, 이거는 뭐, 저기, 오랫동안 교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은 상급이 아니라 그건 은혜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이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주님이 주시는 상급은 또 다르다는 거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상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든 적게 받는 사람이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은 분명한데, 지금 그 상급이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성도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게 하는 동기가 되는 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요즘 이 땅에서 잘 살기를 바라는가, 하루라도 빨리 주님 앞으로 가기를 원하는가? 어떠십니까? 나는 이 땅에서 잘 살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하루라도 빨리 주님 앞으로 가기를 원하는가? 세상을 떠난 거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는가? 하루라도 빨리 주님 앞으로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주님
가기를 원하는가?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주님 앞으로 가기를 원하는가? 어떠세요? 아까 이경규 잠깐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니까 이 몸이 건강하게 살다가 바로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며 살다가 주님 앞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지금 내가 생각하고 힘쓰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또 그것에 얼마만큼 우리의 마음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원래는 하루라도 빨리 주님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주가 돼야 되는데, 그게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지금 이 땅에서 조금 더, 왜냐면 이거 눈에 보이고 지금 경험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조금 더 길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뭐랄까요? 인지상정이랄까요? 그런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럴 때 있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 만나기를 지금이라도 당장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주님 만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내가 할 일이 좀 더 있는데 여기서 할 거 좀 더 많은데 그걸 좀 잘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열심히 산다면 그러면 요즘 이 땅에서의 삶을 무슨 이유로 그렇게 열심히 선하게 살려고 하십니까?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지금 열심히 잘 살려고 하시나요? 기현자매 옆에 있는 윤희한테 그 질문을 해본다면 윤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너는 왜 사니? 이렇게 물어본다면 윤희 어디 갔어요? 안 보이네.
이리 와봐.
뭐라고?
너 왜 사니? 왜 살고 있어?
못 살.
Why do you live?
윤희는 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엄마가 좋아서?
왜 열심히 살아 너?
혹시 여러분이 윤희 나이셨을 때 누가 여러분한테 그런 질문 한 적이 있나요? 너는 왜 사니? 뭘 위해 사니? 라고 물어본 적이 있나요? 그럼 윤희를 대신해서 우리 기현자매가 대신 대답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 땅에서 삶을 무슨 이유로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너무 세상적이라 부끄러운데. 잘 살려고. 잘 살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잘 사는 기준은 뭔데요?
풍족하게 사는 거예요.
풍족이요? 영적인 풍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나, 먼저.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산다면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나라의 마음에 꽂혀가지고 그 상급을 바라며 열심히 살고 있나. 오늘은 쭉쭉 갈게요. 일단 보시면 11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이것은 기현자만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 바울은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11절에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그럼 여기서 주의 두려우심이라는 게 뭐냐?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생각해 보시는데요. 아, 여기서 말하는 주의 두려우심은 세상 끝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서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플러스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에 대해서 주님께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신자든 비신자든. 그래서 바울은 그 심판날을 염두에 두고 지금 신실하게 고린도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그 심판날에 이르면 예수님이 바울에게 너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했고 교회들을 섬겼느냐라고 물으실 것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날에 부끄럽지 않은 대답을 하기 위해서 그 주의 엄중한 심판날을 두려워하며 신실하게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정직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것인지가 하나님 앞에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 다시 좀 보시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어. 이 얘기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바울과 동역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 실체를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처럼 또 너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그 얘기는 자신이 완벽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고 계시는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고린도 교회에 전했고 그러한 사역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너희도 나의 사역이 그렇게 순전한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내지는 너희도 나의 사역이 순전한 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울의 복음 사역에 신실하면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바울은 그것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그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가서 사역한 교회거든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자신들 가운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다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근 바울을 싫어하고 대적하였던 이유는 바울이 아니라 다른 거짓 사도들의 유혹과 속임에 미혹되었었기 때문이지 그들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란 거죠. 하지만 그들이 바울의 사역을 양심적으로 기억하고 평가한다면 그의 복음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신실했으면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바울이 굳이 자신의 사역의 신실함을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는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러한 복음 사역의 수혜를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알게 된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에게 대답하고 맞설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역이 거짓되지 않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복음만 전했다는 걸 계속 강조해서 마치 누가 들으면 사역자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질 때 왜 이렇게 자랑하고 있느냐라고 물은다면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상황은 자신들이 들었던 복음 그것에 따라서 성장하고 있던 믿음 그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을 자꾸만 까먹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에게 전했던 나의 복음이 진짜로 순전한 복음이고 귀한 것인 것을 리마인드 하는 거죠. 거짓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마음이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언약 백성으로 사는 진리에 대해 전한 것이 아니라 사역의 겉모습을 강조하고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것들을 바울의 사역에서 찾지 못한다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시면 12절에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처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도 말미암아 자랑할 길을 너에게 주어 어떻게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유혹받고 있는 건 뭐냐면 자신들의 교회의 형편이나 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을 기억할 때 눈에 보이는 모습은 너무나 빈약해 보였던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도 좀 말도 잘 못하고 그에 비하면 이 어디서 온지는 모르겠지만 이 거짓 사도들은 정말 뛰어난 슈퍼맨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게 눈에 보였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잘 신앙생활 하고 있던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만 듣고 신앙생활 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도 크리스천의 삶을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구나 하고 마음이 혹 하고 흔들렸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에 끌렸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너무 경계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맞서서 대답을 할 수 있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려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예전에 들었던 복음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그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역의 모습이 얼마나 정직하고 신실했는지를 기억하게 함으로써 이 사람들은 사역의 겉모습을 강조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것들을 바울의 사역에서 찾지 못한다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계속 읽어보시면 바울이 뭐 만나면 말을 제대로 못한다거나 여러 가지 약점에 대해서 막 비판했던 것이 나와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역의 외형적인 것에 시선을 돌리게 하려는 거짓사도들에게 당당히 맞서서 자신들의 마음 속에 그리고 그들과 하나님 그리고 교인들 가운데 관계 속에서 참 복음으로 인해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그러한 복음을 전해준 바울에 대해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지를 거짓사도들에게 말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같으면 이런 말을 하는 자신을 제정신이 아닌 행동이라고 이런 말 안 했겠지만 지금 상황이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된 복음을 따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지금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두고 있는데 지금 이 땅에서 교회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편지를 쓰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신 것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이런 사랑이 보여주는 것은 이런 사랑이 보여주는 구원의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이제는 바울과 그의 동시자들과 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참된 신자들, 모든 참된 언약 백성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관점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던 옛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겉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와 할 만한 모습으로 교회가 되는 것을 꿈꾸지 말고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너희는 다 죽은 몸이나 마찬가지니까 이 세상에서 것에 대해서는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함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제 그리스도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은 언약 백성들이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말도 이렇게 하고 힘쓰는 사역의 모습도 이런 걸 힘쓰고 이 땅에서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소망하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말하는 것의 요점은 결론적인 것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바울처럼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특히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성도들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면서 살라고 지금 이 모든 말들을 했던 겁니다. 이해는 되실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좀 몇 가지 생각 나누면서 마쳤으면 좋겠는데, 이거 어떠세요? 우리는 평소 같으면 이런 말 안 할 텐데, 그런 말이나 행동을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정말 이상한 말을 하거나 했던 행동을 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위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만한 일이나 말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제 예수 믿더니 세상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정말 예수 믿고 미쳤네? 라고 말하는 그런 그런 적이 있었나요?
이거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수요성경 공부하고 나면 네. 한 번씩 되게 너무 이 마음을 그 터치시키는 되게 그 은혜가 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되게 저의 성격 같으면은 그냥 혼자 알고 좋았네 하고 말 텐데
네.
약간 그거를 너무 나누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 이제 속으로 창에 한 번씩 이제 올려보고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속으로 분들이 기현자매 왜 그래요? 라고 얘기해요.
그냥 그 은혜를 되게 좀 나누고 싶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제가 조용히 보고 있었을 때 기억해보면 기현자매 그렇게 나누면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하던데요.
그냥 근데 그 누가 막 같이 해주지 않아도 그냥 네. 나는 나눈 걸로 만족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저 스스로 그냥.
지금 기현자매가 나누시는 그런 심정이 있으셨을 때가 다른 분도 혹시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나 뭐 저희 성경부나 그렇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신 그래가지고 이게 세상에서 맛보기 힘든 그런 거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 앞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좀 이 사람들이 볼 때 기이하게 여길 만한 말이나 행동들을 하신 적이 있나요? 있어도 기억나는 건 없다고 치고 혹시 있으세요?
사람들을 만날 때
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라는 말을 뭐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그 상황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불편하지 않게 느낄 때가 있다.
네, 웬만해서는 불편함이 없이
네.
사람들한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좀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정말 크리스찬으로 사는 삶을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그런 의미에서 담대하게 살고 있나? 담대하게 살고 있나? 내 나는 당신들보다 거룩하오라고 뭐 선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게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이거 정말 알면은 나하고 똑같이 행동할 텐데라고 생각하면서까지 이렇게 말과 행동을 하는지 그런 적이 있었다면 지금은 어떤가 이것도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주님 나라의 사역에 대해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두고 얘기하는 거겠죠. 주님 나라의 사역 우리 교회만을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주님 나라 사역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가? 자랑할 수 있다면 무엇을 자랑할 것이며 왜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다니시고 계시는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 대해서 자랑할 거 있으세요? 그렇다면 뭘 자랑하시겠어요? 그리고 왜 자랑하시겠어요? 우리 교회에 오면 그 설교 시간에 소리가 좀 많이 울려가지고 잘 안 들리는 거를 자랑하시겠어요? 그걸 자랑하시겠어요? 우리 교회에 오면 애들이 좋은 날에는 5명 있고 안 좋은 날에는 4명 있거나 3명 있는 것을 자랑하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을 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거 없으세요?
말씀이 너무 은혜로운데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몰라 너무 목소리 톤과 발음 때문에 몰라주는 거가 좀 안타까워요.
아, 그건 제가 지난 15년 동안 들었던 그 별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아유 목사님 너무 은혜로웠어요. 근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은혜로웠는데 그 표정을 보신 건지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그냥 목회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성도님들에 대해서 자랑스러우세요? 여러분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에 대해 자랑스러우신가요?
5년 동안 지나면서 저 자신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우님들 이렇게 변화되시는 모습들이 순간순간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어느 네, 분이라고 네. 말씀드리기는 네. 뭐하지만
네, 네.
네,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부분들을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이죠.
저희 가운데 성령께서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보실 때 마음에 자랑스러운 마음이 생기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죠. 목사님,
네.
이 진짜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는 그 설교 말씀 하나 때문에 그 죄성이 가득한 한 인간이 변해갈 수 있다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큰 힘을 그것이 정말 자랑거리가 아니고 뭐겠어요. 저는 그 오늘 말씀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말하고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서 또 일터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은 믿는 사람을 향해서 언제나 공격의 잣대를 갖고 있죠. 너 믿는다며.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좋죠. 아까 장로님 잠깐 말씀하신 거하고 맥락이 비슷한데 담대로 말할 것 같으면 정말 거의 뻔뻔스러움에 가까울 정도로 일하는 가운데에서 그 말씀의 힘 때문에 담대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 정말 꿈쩍도 안 할 정도로 담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늘 이렇게 어떠한 세상적으로 불쾌하고 자존심 상하고 거의 굴욕적인 상황이나 말을 들어도 정말 꿈쩍도 안 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게 그 말씀의 힘 때문에 오히려 기쁘죠. 그것을 잘 넘길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그 선포하시는 말씀이 그만큼 귀하시다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 저희가 계속 그런 말씀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이렇게 적용되고 이렇게 저희 마음을 움직이고 은혜 주는 것들이 소그룹에서나 저희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같이 할 때 조금 더 편하게 나누어졌으면 좋겠어요. 일단 선포된 말씀은 뭐 제 입으로 떠난 거니까 그것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 좋겠는데요. 아, 근데 요즘은 하여간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뭐 본문이 고린 도서인지 울서에서 그런 것인지 뭐 다른 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 생각이 많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아,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고 나의 삶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참 이렇게 사람의 기분이나 생각이나 자세를 많이 많이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각 가정마다 또 여러 가지 씨름하시는 게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을 좀 이렇게 고백하고 또 인정하고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요. 아, 제가 드리려고 했던 질문은 일단 그냥 도전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는 요즘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가? 간단한 질문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또 믿음 가운데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소소하게 또 시대대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각 사람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 것을 스스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속 변화시켜 주시고 생각이 자라나게 하시고 믿음이 커지게 하셔서 실제로 저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점점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증명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여정에 저희 각 개인이 따로따로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인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나그네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